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정말 참 복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또 각자 기도를 하더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함께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볼 성경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21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21장을 같이 펴시고요. 이사야서 21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두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에 대한 것, 이렇게 이제 이런 심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얘기예요. 그래서 그 1절을 한번 보시면, 바닷가 사막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래서 이게 어떤 나라를 지칭하나, 이게 우리가 이제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 이런 것까지 알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많이 공부하고 또 연구한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밝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닷가 사막 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바벨론을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바벨론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의 그 범람 때문에 그 강이 범람하면 이제 늪지가 생기고 또 물도 많은 그런 이제 평야 지대인데 동시에 광야의 성격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닷가, 사막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예, 바벨론에 대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쪽의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사막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그것이 임하는도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2절에 혹독한 환상 계시가 내게 밝히 드러났나니 이르시되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노략하는 자가 노략하는도다. 오 엘람이여 올라갈지어다, 오 메대여 에워쌀지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람과 메대가 언급이 되면서 이 나라들에 의해서 바빌론이 망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람도 그렇고 메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최근에 그 매스컴에서 굉장히 자주 보고 있는 그 이란과 좀 관계가 있는 그런 국가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엘람이 나중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이제 핵심 지역이 된다는 거죠. 수산이 이제 그쪽 지역에 속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서 8장 1절 2절 이런 데 보면은 그 이제 그 엘람 지방의 수산궁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엘람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핵심 지역이 되는데 현대로 치면 그 이란의 남서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남서부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메대는 이제 나중에 그 고레스의 통치 아래에서 이게 이제 페르시아와 연합해서 메대 페르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바벨론 다음에 그 제국을 얘기할 때는 하나를 얘기하지 않고 메대 페르시아 이렇게 두 국가 연합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때에 이제 그이 메대 그 메대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메대도 현대의 이스라엘의 그 북서부 또는 서부 쪽, 뭐 아제르바이잔, 쿠르디스탄, 뭐 이제 요런 지역 일대를 이제 차지했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국가와 전혀 동떨어진 국가가 아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그 첨예한 그런 이제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러면은 언제 망하는 거냐 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 역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539년에 이제 고레스 이제 특별히 고레스 2세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멸망한 것으로 이제 성경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보소서 사람들의 병거가 두 명의 마병과 함께 여기로 오나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녀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그분께서 다 부수어 땅에 던지셨도다 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바빌론에 대해서 우리 13장 할 때 좀 이제 다루었었죠. 세계의 바빌론, 그렇죠? 창세기의 바빌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상 이렇게 이제 제국으로서 존재했던 바빌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빌론, 이 세 개가 다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바빌론이 전부 다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상 신 마귀에 의해서 통치되는 어떤 세력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는 국가로서의 바빌론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빌론은 사실 한 국가는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이 공통점은 뭐냐?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이 마귀에 의해서 이 통치되는 그 어떤 통치권,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바빌론의 멸망, 이것을 이사야서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성취될 일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영원히 서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이제 일종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제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예, 창세기의 바빌론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이사야서의 바빌론도 그렇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등장하게 될 바빌론도 어떨까요? 당연히, 그 바빌론도 심판하신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인 것인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9절에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하는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갖다가 쓴 것입니다. 그것은 뭐 너무나 명백하죠.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게 두 번 반복하는 건 이제 강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그 표현에는 이제 여기에 사도 이사야서의 이 말씀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레미야 51장에 이제 7절 8절 이제 이런 표현들을 같이 묶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용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지금 21장 9절에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한 번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중 성취, 두 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바빌론이 실제로 바빌론 제국이 무너질 때 이것이 한 번 성취됐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성취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그 맨 마지막 때에 다시 한 번 이제 이렇게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은 이제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마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침묵, silence, 침묵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통 애돔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시면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가 세일에서 나를 불러 이르되, 여기 나는 이제 이사야고요. 두마가 세일에서 나를 불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세일은 이 에돔으로 보통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마가 지금 그 에돔의 그 우물한 상태에 대한 상징명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 단어 자체도 이제 침묵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 침묵이 아니에요. 강제로 침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심판과 어떤 황폐함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혈통적으로 볼 때에는 그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에서. 야곱의 형그 에서의 후손인데, 에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유다의 그더 밑에, 유다 남부 쪽으로 옮기면서 이두메아로 불린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메아. 신약에도 이제 나오는 그 이제 명칭이죠. 그래서, 이 에돔은 상징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 형제됨을 저버리고, 그 다음에 교만과 기회주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민족, 이런 민족의 대명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오바댜서에서도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좀잘 요약이 돼 있어요. 오바댜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고 네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굉장히 아주 요약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형제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수치가 이 에돔에게 이제 에돔이 수치스럽게 되고 영원히 끊어질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에도 보면, 말라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그 창세기 말씀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인용하시면서 이 에돔이 자기들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헐어버린다. 이런 또 말씀이 여기 말라기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천년왕국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좀 국가로 서는 그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함께 언급되는 몇몇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에돔은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는 그이 어떤 교훈은 뭐냐? 그 에돔이 지금 그 에서의 이름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건데, 에서라는 사람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한 그릇에 그 팥죽 그것으로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또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특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에돔이라는 국가 자체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집 가까이에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욕망을 택하는 그런 국가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메시아를 미워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들을 이제 미워하시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이제 이사야서로 돌아왔을 때에 1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가 세일에서 나를 불러 이르되,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어떤 책 제목에서 이런 제목 본적 있으세요? 파수대, 그건 파수대인데, 그거 말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 중에서 이걸 요요 문구를 아예 책 제목으로 이렇게 한 그런 책들도 있어요. 89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 설교 제목으로도 쓰시고 뭐 그러는 거좀 유명한 문구입니다. 89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또 밤도 오리라.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어다 돌이키고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구는 좀 유명한 문구인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혼자 읽을 때는 이게 또 파악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보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누가 묻는 거냐면 지금 세일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를 불러 이르되 그랬으니까 이사야 대언자한테.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가 지금 파수꾼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밤이 어떻게 됐냐고 묻는 사람들은 지금 에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거를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실제 여기서 밤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지금 밤몇 시냐 이거를 묻는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밤몇 시냐를 묻는 시간을 묻는 게 아니라 고난의 밤이 언제 끝나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밤이 끝나가느냐 아니면 더 깊어지는 거냐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어둠이 얼마나 더 지속되는 거냐 너 예언자로서 대언자로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새벽이 오기는 오는 거냐.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파수꾼에게 다시 얘기해서 그 이사야 대언자에게 이제 이것을 너희가 묻는다고 하면 가정하는 거죠. 이사야 대언자가 가정한 거예요. 누가 실제로 물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이사야 대언자가 그러한 질문을 가정해서 해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대답해 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침이 오나니 또한 밤도 오리라. 요게 이제 이사야 대언자의 대답인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답변인 것이죠. 근데 여긴 보니까, 이 아침이 오나니 또한 밤도 오리라는 이 문구에는 해석이 좀두 종류로 나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다에게는 아침이 오고 에돔에게는 밤이 온다는 해석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반된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의 날이 지금 되는데 에돔에게는 이제 밤이 된다. 뭐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침이 오나니 또 밤도 오리라. 그러니까 아침을 맞는 건 이스라엘이고 밤을 맞는 건 에돔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에돔만을 위한 그 예언의 말씀인데 에돔에게 잠깐의 새벽빛이 비치다가 다시 밤이 덮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겁니다. 두 개의 해석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뭐랄까 조금 일반화해서 우리가 그냥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결말이 뭐가 될까요? 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금은 좀 어두웠어도 마지막은 우리가 새벽이 오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늘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교만한 자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의 종말은 어떻죠? 그 사람들은 그냥 밤으로 끝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돔 같은 경우는 지금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잠깐 동안에 아침이 오겠지만 그러나 이제 밤이 또 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에돔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어다 돌이키고 돌아올지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제 요게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돌이켜라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는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으려거든 나한테 물으려거든 좀 제대로 물어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이제 이런 어떤 호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참된 새벽이 온다는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깔끔하지는 않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말 표현도 다르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는데 어쨌건 지금 분위기 자체는 그런 것입니다. 에돔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도 지금 심판하실 터인데 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구원의 새벽 그것은 이제 오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일반적인 케이스로 그렇게 이제 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자, 13절서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3절의 드단, 14절의 대마, 17절에 게달 뭐 이런 국가들이 지금 언급이 되는데 드단은 주로 이제 사막의 그 대상들 물건 싣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게달은 궁수 활 쏘는 사람들 궁수로 좀 유명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단기간에 심판이 임한다. 여기 15절서부터 한번 보시면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하고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혹독함을 피해 도망하였느니라. 과거로 되어 있지만 지금 예언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품꾼의 횟수에 따라 1년 내에 게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요.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품꾼의 횟수에 따라서 이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 그 이 단위를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1년 내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성취된다. 이 드단과 대마와 이제 게달이 이제 이런 아라비아 요런 지역이 이제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럼 역사적으로 실제로 언제 이게 성취되냐 할 때는 조금씩 사람마다 조금 그 사건을 지정하는 게 조금씩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까운 장래에 아시리아가 이제 그 침공을 당한다는 이제 그 얘기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장 전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바빌론, 에돔, 또 아라비아 이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런 국가들, 또 강대국 뭐 이런 국가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놓고 계시다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파수꾼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그 여기서는 당연히 이사야 대언자고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지금 하는 일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그 위험을 알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신약 시대에는 저나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는 파수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강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몰락한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다 몰락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국만이 서게 된다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또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22장을 이제 잠깐 보시면 22장은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과 이제 심판이 이제 선언이 되고 그다음에 15절부터 25절까지는 좀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샘나라는 사람과 엘리야김이라는 이두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 이사야서 22장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슬피 울며 애곡하고 머리를 밀며 굵은 배를 두르라고 외치셨거늘 보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계시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너희가 죽기까지 이 불법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현에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런 표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 신약 성경에서 이거 본 기억이 좀 나시죠?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32절에 보면은 거기에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똑같이 이제 거기 나오는 게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도 쉘이라는 단어 한 단어만 다르고 이제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막 소란하고 막 시끌벅적하고 떠들고 막 어떤 막 이렇게 즐거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상황을 살피고 통치자들은 도망하고 이 성이 이제 공포에 휩싸이는 이제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대언자가 굉장히 슬퍼하고 자기 백성 때문에 이제 애곡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막 흥청거림이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대언자의 눈에는 이미 그 심판이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보면서 이제 슬퍼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자, 15절서부터 보시면 이제 그 좀 구체적인 사람이 이제 언급되는데 이제 샘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샘나는 이제 왕궁의 행정을 맡은 어떤 고위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 샘나를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교만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제 불충성스러운 어떤 관리의 전형으로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이름만 높이고 자기 무덤 자기가 묻힐 무덤만 그 화려하게 마련하는데 이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의 이 교만과 자기의 영화만을 추구하는 이것을 이제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고 수치 가운데 그를 내던지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시면, 이제 그 엘리야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자 여기서 내 종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한번 좀 쳐보시고요.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띠워 그를 강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밑줄 한번 쳐보시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다의 집에서 집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요 아버지도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자, 이 표현도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죠.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즉 자, 또 밑줄을 그어보시죠.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못같이 이것도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단단한 곳에 박힌 못같이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게 영화로운 왕자가 될 것이요. 영화로운 왕자도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죠. 영화로운 왕자가 될 것이요. 그들이 그의 아버지 집에 모든 영광을 그 위에 걸어두리니 곧 후손과 자손이요. 모든 작은 그릇, 즉 잔으로부터 큰 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릇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이 많이 겹치지요. 아,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그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이 엘리야김이 이 구절에서는 지금 메시아의 어떤 모형으로 지금 주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 종, my servant, 내 종이라는 이 표현. 또이어그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제 아버지가 된다. 이사야 9장 6절 또 이렇게 떠오르시잖아요. 그 메시아에 대한 언급하면서 그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놓으신다. 자,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이 표현도 그렇고 어깨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렇죠? 메시아에게는 그의 어깨에 정권이 놓인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겹치죠. 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이거 어디 있는 표현이죠? 예, 이거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여기 다윗의 열쇠 여기 언급되죠. 그러면서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각에서 이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신약에 뭔가 표현한 것이 이미 구약에서 표현된 것을 많이 인용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지금 많이 들어있는 장이고. 여기서 이제 직접적인 의미는 엘리야김이 이 다윗의 집에 관리권을 받은 이제 왕실의 청지기로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정권을 이렇게 이제 주시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어떤 모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이 다윗의 집의 관리권 이것을 메시아 예수님께 주시는 이제 그것을 이제 같이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 엘리야김에게 이 말씀들이 성취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 이제 완전히 성취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22장에서는 지금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서 어떤 헛된 자신감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취해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지금 샘나예요. 이 샘나는 교만하고 자신의 어떤 권력 이런 거에만 지금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샘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이 엘리야김을 이렇게 이제 높여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죠. 그 메시아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한 그러한 구도를 여기서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성을 지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이걸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또는 뭔가 필요한 일들, 긴급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막 대비하고 우리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이 방책을 강구하는 그런 것들로 분주할 수 있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 이제 그것도 이제 여기 22장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모든 인간의 그 역사, 제국의 흥망성사, 성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기저기서 참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정세가 참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이 세상의 왕국들을 이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 왕국을 그 세우실 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더 확신하게 하시고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우리가 주님 섬기며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